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일어나 걷는 시간이길 소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생활로, 내 현재에 주저앉아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실 것을 기대함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은뱅이 되었다 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며, 내가 눈 멀었다 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실 것이며, 내가 중풍병자 되었다 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대하며 일어나 다시 걷겠다는 마음으로, 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세임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예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오니 일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저희가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들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세임 받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정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깨달아 삶에서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의 시간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두아디라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조상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장단점이 있지만 오늘은 장점에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단점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전체 이미지를 좀 가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장점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할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19절 한 절만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산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여섯 단어가 나오죠. 단어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믿음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있어서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도 있었습니까?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두 기둥이잖아요. 이 두 기둥이 안 잡혀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 두 기둥이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사랑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제대로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과 믿음의 교회였어요. 이게 1단계예요. 교회가 하는 기본적인 게 1단계예요. 그럼 2단계는 뭐예요? 내가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어야 돼? 행동할 수 있어야지. 그걸 섬김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내가 내 이해관계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섬김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는 뭐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죠. 섬기지 않는다는 반대는 뭐예요? 내 이해관계 중심으로 행동이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더 뭐예요? 인내하는 사람. 인내란 게 뭡니까? 내가 믿음과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데서 일정한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유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믿음이 있고요. 그것을 향한 행동의 섬김이 있고 그 행동의 섬김을 어떤 일이 있을지를 유지해낼 수 있는 능력, 인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교회가 굉장히 성숙한 교회죠. 그래서 3단계, 한 단계 더 나가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뭡니까? 사업과 성장을 표현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 있다는 있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점점점 더 커지는 거죠. 사랑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고 섬김이 커지고 인내가 커지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성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맨 처음에 나지만 사업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 와. 교회를 딱 갔더니 오, 이 교회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바른 가치관, 믿음이 잡혀있고 그걸 진짜 믿어. 그리고 그걸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일 속을 유지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고요. 일정한 사업적 영향력,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한 3층 있으면 옮길 것 같은데 나는. 여기 안 다니고 내려갈 것 같은데. 괜찮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그렇죠? 이 두아디라 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지 여섯 가지 명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한편 설교를 따로 해야 돼.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스킵하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걸 인지만 합시다. 일단은 이렇게 좋은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단점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단점. 단점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문제가 뭐였어요? 그중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에게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도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냥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던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음란한 문화를 전파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상의 제물을 먹였다 뭐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럼 되게 이게 매칭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성장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서 막 음행을 하고 막 우상 제물을 사람한테 먹이고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행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세벨이 뭡니까?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 당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아니죠. 이세벨은 옛날 여자예요. 어떤 언제적 여자예요? 구약시대 아합 때 여자란 말이에요. 그 이세벨이 어떤 과신 분이세요?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과 결혼하신 왕비셨는데 바알의 문화와 사고와 신앙을 아합에게 전달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이세벨이 우상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다는 건 그때 벌어졌던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건 여기서 왜 얘기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 이들에게 한대. 그런 일들이. 그럼 이세벨을 의미적으로 한 단어 표현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 잘못된 즐거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즐거워요. 내가 이게 되게. 이세벨의 이미지는 그거예요. 이게 되게 나한테 즐거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라는 게 틀린 거야. 그런 걸 즐거워하면 안 되는데 그냥 즐거워서 그걸 내가 갖고 있어. 근데 그걸 틀린 거야. 이게 두아디라 교회 문제였어요. 그게 정확하게 뭐였는지 모르죠. 그 당시 뭐 로마의 성문화가 아무래도 뭐 되게 발달했던 나라니까 발달한 말이 맞나? 하여튼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게? 타락. 아 그걸 발달이라고 했네요. 죄송해요. 타락했던 나라니까. 그렇죠. 타락했던 나라니까 그 문화가 아예 그 정도 성적 개방성이 뭐가 문제인데라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그 당시에 뭔가 뭐 검투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즐기는 어떤 그런 문화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은혜롭게 한 다음에 우리 오늘 끝나고 한번 가실래요? 그래서 사람 죽는 거 봐야지 하고 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당연했으니까. 혹은 야 어디에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근데 그게 노예 팔아먹어서 마진을 먹는 거라 악한 돈 버는 방법인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다단계 하듯이 노예 팔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게 악한 즐거움인데 잘못된 즐거움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고요. 그게 유포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좋으니까 그걸 그냥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잊어버려서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데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인데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죠, 여기서. 악한 즐거움이 있는 것 자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보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악한 즐거움이 있어서 야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라고 반응한 거죠. 그렇잖아요. 본인 자체가 워낙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보통 괜찮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가 왜 괜찮은지 알고 괜찮은 게 다 알아요.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는 자기가 좋은 교회인지 알았을 거예요. 난 좋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한테 악한 즐거움을 하나 누리는 게 있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이게 악한 거라는 걸.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것까지 안 되나? 아, 이게 나쁘다는 건 알겠지. 이게 나쁘긴 한데 그렇게까지 엄격하게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악한 즐거움이 있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죠.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죠. 이 정도 갖고 뭐 어때? 라고 하는 거. 거기서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까? 여기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다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장점의 90%는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내 인생의 악한 즐거움 5%는 하나님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행동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그 95%만 갖고 행동하는 것처럼. 원래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나쁘고 약하고 잘못된 건 뒤로 좀 감추고 내 장점만 갖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내 프라이버시고 내 프라이빗한 건 내가 그걸 다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약점이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그냥 내 좋은 모습으로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아요. 어디 가서 자꾸 약점을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활하세요. 사람들 사이에선.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거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불꽃 같은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건 에이, 나 그거 알아 라는 정보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거 못 보는 것 같아? 나 그거 알아. 내 눈은 불꽃이라 잘 보여. 불꽃이란 말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태운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불꽃이란 말에. 그렇죠? 빛의 개념이 아니라 불꽃이라고 할 때는요, 태움의 개념이 들어가요. 무슨 뜻이에요?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건 너 그거 잘못된 걸 그냥 해도 네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만한 게 뭐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불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악한 행위한 대로 내가 네 머리에 돌려주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잘못을 하면 괜찮겠지? 아니야. 그 결과가 분명히 네 뒤통수를 칠 거야. 날 침상에 던지리라. 그 잘못된 분이 분명히 드러날 거야. 네 자녀들이 죽을 것이라. 네가 멀쩡해. 네 장점 90%가 열심히 해낸 그 결과물을 그 잘못 하나가 다 뒤집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꽃 같은 눈이에요.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만할까? 아니 어떡하지? 많이 남았는데 아직 초반이에요. 초반에 이러면 안 되지. 에이 왜 그래 우리끼리. 더 독하, 내가 욕할 욕도 했잖아. 막 이 정도면 그 떡도 없지. 그 떡도 없으면 안 되긴 하지만 하여튼. 자, 오늘 설교 일단 결론을 내봅시다. 오늘 설교 첫 번째 결론은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을 결국 불태울 악한 즐거움을 멀리하세요. 그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합리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합리화는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설득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십니다. 내 죄는 하나님이 다 못 보시는 것처럼 내 좋은 측면만 갖고 주님 앞에 서지 마세요. 그 장점이 없지 않아요. 하지만 그 단점 때문에 일이 안 풀리는 건데 그건 없는 것처럼 내가 합류하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덮었다고 그게 내 인생을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을 갉아먹는 악한 즐거움을 잘라낼 줄 아셔야 돼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버티지 말고. 오케이, 잘 버텼어요. 여기까지 한 텀 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처음부터. 제가 이 설교를 보통 하면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되면, 제가 요즘에 제 설교 태도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면 제가 하는 보통 일반적인 하면 그럼 뭐가 여러분들의 악한 즐거움이냐를 제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인생이 다 불타버리는지 예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될 예정이라고 가르쳐드리고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아는 것 같아. 왜? 내가 벌써 한 7년을 했으니까. 그렇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겁을 엄청 줬거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실제 불도 탔어 내가 볼 땐. 근데 차마 그 불길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와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하셨구나. 그걸 버텨. 그걸 견디네.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의 그 단점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도요. 그 불길을 견디더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했던 방식으로 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길을 한번 가보자. 여러분들 그 불길을 견디는 분들이니까. 재미있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을 해.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 불길을 견딜까? 이 고민에서부터 설교를 다시 시작해 봅시다. 처음 도입부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평균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면은 건강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되게 유럽 같은 직장에 다니잖아요. 되게 업무 강도도 세지 않고 해가 한참 떠 있는데 내가 퇴근하고 직장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유럽 같은 회사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끝나고도 노동 같은 휴식을 취합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내가 전문적으로 뭘 배운다든가 운동도 되게 일정한 목표량을 갖고 한다든가 그게 직업인 것처럼 뭔가 쉼을 쉬어요. 한 오후 늦게 끝나고 오면 아 나는 이제 뭐 노래를 배우러 가야지 악기를 배우러 가야지 내가 취미로 스페인어를 배워야지 유럽 사람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되게 기분 나쁘게 아 전 취미로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요. 왜? 아 스페인 한번 여행 가려고요. 뭐 이런 식의 왜? 우린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굉장히 노동 같은 쉼을 선택해요. 왜요? 그분들이 더 품이 있는 분들이라요? 아니요 에너지가 남아서 그래요. 에너지가 남아서 그래요. 회사에서 내 에너지를 다 쓰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쉬는 것보다 조금 더 노동 같은 쉼을 택해요. 두 번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끝내야 될 때 끝내주면요. 와서 품위 있는 취미를 갖습니다. 품위 있는 취미. 책을 읽는다든가. 그렇죠? 그냥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가. 괜찮은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석한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좀 품이 있는 막 이런 거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약속도 주중에 잡고요. 사람들 만날 약속도 잡고 뭐 그림을 보러 간다든가 뭐 공연을 보러 간다는 거 약속도 한 번 잡고 내가 하루 정도는 산책 좀 가벼운 운동을 하는 약속도 한 번 잡고 이렇게 조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조금 예, 하지만 내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으로 쉼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개념이죠. 여러분들에게 3단계 갑시다. 내가 업무 강도가 굉장히 심하다던가 그래서 내가 근무 시간에 한 번도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집중해서 일해야 된다든가 혹은 일이 안 끝난다든가 잘 늦게 끝난다든가 그러면 관계 스트레스가 되게 높은 일을 하면 그 일이 끝나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평균을 맞춰요?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굉장히 자극적인 취미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취미생활은 뭐예요? 똑같은 자세로 누워서 손가락만 움직이는 거죠. 리모컨을 향해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향해서 그렇죠. 가장 수동적인 이게 취미생활이잖아요. 잠들긴 뭔가 아깝고 왜 눈을 뜨면 또 가야 되니까. 근데 날 깨어 있게 해야 되는데 날 움직이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모순을 극복하는 게 TV잖아요. 날 깨어 있게 하는 해야 되는데 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게 가장 소극적인 TV를 본다든가 핸드폰을 본다든가 그렇죠. 가장 소극적인. 혹은 가장 자극적인 음주가무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거 말고 쭉 가는 거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거 난 이것도 견뎠어 막 이렇게 먹는 거 봐 나는 지금도 정신이 멀쩡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노래를 부르러 가서도 너 한 고, 나 한 고, 와 그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에 어떤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내가 살짝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서로 밖에 나가서는 그 모습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내가 노래방으로 얘기해 주는 건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웃지 마요. 내가 그렇지? 자극적인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강당이 자극적인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왜요? 이쪽이 세니까 이쪽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고 세니까 이쪽에서 균형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합쳐보죠. 내가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고, 근데 그게 안 끝나고, 근데 그지 같은 애들이랑 같이 일을 할 때,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를 되게 높을 때, 관계 스트레스 되게 높을 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면 이 사람은 안 쉽니다. 끝나고 와도 안 쉬어요. 왜요? 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집에서도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일 덜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일하는 거예요. 안 쉬어요, 절대. 그리고 뭘 해요? 쉴 때 뭐예요? 쉴 수 있는 상황이 딱 주어지면 이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 탈출 계획.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유일한 쉼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내일 가야 하고 내년에도 가야 되고 후년에도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술 좀 먹는다고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탈출 계획을 세워요. 그렇죠? 이게 그에게 쉼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되면 균형이 깨지죠. 그렇죠? 세 번째까지만 해도 조금 계속 얘가,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가 되면 균형이 언제쯤에서 깨져요. 뭐가 될 때? 탈출 계획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어디를 가도 쉬어지지 않게 돼요. 예민함이 극도로 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뭘 맞춰요? 균형을 맞춰요. 그렇죠? 균형을 맞춰야 산단 말이에요. 이건 건강한 거예요. 이쪽이 무거우니까 이쪽이 무게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균형을 맞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회사에서 미쳐버리겠는데 끝나고 와서 무슨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앉아있겠어요. 내가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아는데 끝나고 와서 무슨 틱타를 배우겠어 내가. 저는 이게 균형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는 어때요? 1, 2, 3, 4 중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어디예요? 해볼까? 1번. 에이 들어요. 1번. 1번. 앙정진 손 내려 주말에 출근하는 주제. 저건 꼭 애사심으로 뭔가를 얘기해. 내가 얘기했죠. 해인을 때 집에 가는 거라고. 지난주 일에서 출근하신 분들이 월드비전 사랑합니다. 저희 회사는 1번입니다. 그러지 마요. 건강한 게 아니야 그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1번 손 내려. 앙정지 넌 아니야. 주말에 출근하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래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이래. 거짓말 하지 마. 주말에 출근했잖아 지난주에. 에? 지난주에 대놓고는 거짓말 하고 있어. 2번 2번. 2번 있어요? 2번도 없어. 2번은 있을 것 같은데. 3번. 난 셋 중에 하나다 그래도. 3번. 3번. 뒤에 있네요. 높이. 3번. 사람이 그 집 가든가 같은가 업무 강도가 높든가 아니면은 야근이 좀 많든가. 요한이 3번. 요한이 3번이네요. 그렇죠? 2번 같아요? 가끔 3번. 아, 2.5. 2.5. 2.5. 오케이. 2.5 갑시다. 아 예민하게. 우리 까다로워. 여러분 성도들 잠깐. 본인이 2.5면 이 중에 3 중에 하나를 골라서 손을 들어야지 사지성달하는데. 하나 더. 4번. 다 없어요? 다 안 되는 거야? 다 없어요?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3번, 4번이 많은 것 같아요? 1번, 2번이 많은 것 같아요?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 봤어요?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사회는 대단한 결심 없이 평범하게 살아도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다. 아, 이 대단한 결심이란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좋은 사회는 대단한 결심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도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다. 한국 사회는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사회예요. 그렇죠. 내가 이 직장에서 버티고 다니려면요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왜? 몇 년 동안 진짜 힘들거든요. 대단한 결심을 해야 이 직장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는요. 그래 난 그런 직장에 들어가지 않겠어. 난 자유롭게 살래 라고 하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돼요. 왜요? 굉장한 불안정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결심을 해야 거기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진이 뛰어내렸나 봐요. 왜 이렇게 웃어요? 그렇죠?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유치원 살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해도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이게 아니면 난 끝이야. 근데 한번 뛰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창업을 하건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건 대단한 결심을 한번 해요. 한국 사회에서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돌아보니까 그 TV를 보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아, 나도 그런 식의 조언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영이한테도 대단한 결심을 하라고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인영아 버텨. 그 과정을 네가 해야 돼.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사회는 되게 어려운 사회예요. 그 사람이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사회는 죽도록 노력해도 평범하기 어려운 사회다. 대단한 사람만 대단한 결심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단한 결심을 해도 평범해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주는 스트레스는 보통 3번 아니면 4번이에요. 3번 아니면 4번 우리는 서 있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3번 아니면 4번이라면 내가 3번이라면 전 여러분들의 한 60%가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3번이라면 내가 너무 힘든데 그나마 이 자극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내 취미라고 표현해 봅시다. 내 자극적이고 내 자극적이고 소극적인 내 어떤 즐거움 하나로 겨우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그렇게 게으름 피우는 걸로 내가 그렇게 힘든데 좀 내가 의존적인 관계 하나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좋아하는 이 취미생활 이게 좀 안 좋은 취미이긴 하지만 취미생활 하나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그래도 이거로 그나마 견디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4번 이렇게 힘든데 계획이라도 짜면서 내가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일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걸 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네 잘못된 즐거움을 놓으라고 할 때 내 마음의 긴장선에서 난 이런 스트레스 강도 때문에 이거 하나로 겨우 숨구멍을 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틀렸으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 1번이나 2번 들이나 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취미생활을 가지라고 할 때 갑자기 내가 답답해지고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어떠냐 하면요. 감정적으로는 내가 정말 겨우 이 구명조끼 딱 잡고 떠 있는데 그거 빼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타도 견디는 거야. 왜? 나는 그 즐거움으로 버틴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 내가 큰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매력이 없어요.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설교가. 도덕적으로 들려요. 경건주의적으로 들려요. 맞는 소리긴 하지만 왠지 지적받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방어 심리만 높아져요. 합리화시킵니다. 듣고 잊어버려요. 절대 이런 설교를 결정하잖아요. 왜? 나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1번이면 그 취미 아니고 다른 취미를 찾겠죠.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찾을 거예요. 3번이면 그 취미 아니고 다른 취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거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그래서 그 취미를 그 악한 즐거움을 내 자신이냐 끌어안습니다. 방어해요. 지켜내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흐름의 징검다리를 놔봅시다. 첫 번째 말씀에서부터 한 흐름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왜 악한 즐거움을 가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렇게 버티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간극이 있죠. 이 두 가지 간극을 첫 연결을 시켜봅시다. 오늘 이 작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꼭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귀뚱으로 듣는 설교가 아니라 연결시켜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오해를 좀 풀고 싶은데 연결해 보죠. 오해를 좀 풀고 싶은데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속적인 즐거움을 공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경건주의적인 생각을 해요. 영적인 즐거움 외에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신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선을 무리하게 확대하시면요. 전쟁에서 무조건 집니다. 내가 모든 세속적인 즐거움을 적으로 규정하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전선을 그렇게 확대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 얘기라고 했어요. 이세벨 얘기. 뭘 얘기한 거야? 악한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악한 즐거움.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즐거움에 대해서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좋진 않아. 근데 나쁘지도 않아. 그럼 괜찮아요. 그것까지 다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진짜 싸워야 되는 걸 못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게으르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TV 좀 보세요. 아 목사님 TV 보세요. 경건하지 않아. 막 괜찮아요. TV 좀 보세요. 오락하시는 거 격떨어져. 품이 없어. 지금 오락을 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악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야. 악한 즐거움. 악한 즐거움은 먼저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근데 내가 악한 즐거움은 문제가 되는데 악하지 않은 거. 좋을 건 없지만 경건한 즐거움 뭐예요? 좋은 즐거움이죠. 그렇죠? 하지만 좋을 건 없지만 나쁘지 않은 즐거움에서 여러분들이 수용적인 태도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걸러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나쁜 애는 한두 명인데 그걸 범위를 넓혀서 그냥 나쁠 수도 있는 애들 10명을 잡으려고 하면요. 진짜 나쁜 애 둘도 못 잡아요. 그렇죠? 내 안에 악한 즐거움만 딱 타겟팅해서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세속적 즐거움을 전체를 잡으려고 하면요. 결국은 개들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좁히세요. 그래야 검거할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세속적인 즐거움을 공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악한 즐거움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웬만한 건 하세요. 그냥 하던 대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누리시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있는 왜 악한 즐거움을 지적하십니까?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즐거움을 지적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그거에 집착하고 매달려 하는지 여러분들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더 즐겁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악한 즐거움을 지적하시면요. 대부분의 사람의 정서는 서운함을 느껴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주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그런다는 걸 외면하신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냥 그건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나한테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의 맥락을 아세요. 왜 그렇게 자꾸 주무시는지 왜 그렇게 과격하게 노시는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맥락을 다 아세요. 그래서 웬만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십니다. 뭐라고 안 하세요. 여러분들 맥락을 이해하세요. 존중하시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본인에게 뭐 더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맥락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된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한다고 그래 넌 아무 데서나 가서 승질 부리고 다닐 만도 하다 야 그렇게 놔둬요? 그렇게 아무 데서나 가서 승질 부리고 다니면 더 승질 날 일이 생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든 그걸 좀 조정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왜 그렇게 승질이 들어? 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노조절 자쟁이적 성향이 된 맥락을 주님께서 충분히 아시고 존중하셔도 내가 이 맥락이 이러니까 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럴도 돼요 라고 정당하지 말으셔야 하는 게 그게 당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결국 나한테 더 큰 해로 돌아올 수 있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걱정이 담겨 있다는 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꼭 하나님 내 입장 모르면서 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입장을 아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들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악한 즐거우면요. 당장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의 더 큰 마음의 짐이 될 거예요. 악한 즐거우면요. 당장 거기서 힘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힘이 다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악한 즐거움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질투 나셔서 나만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태도의 오해를 버리셔야 하나님 얘기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잘 아세요. 왜 그런지도 아시고 단지 그게 이 인생을 불태우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가 악한 즐거움입니까? 뭐 굉장히 많겠지만 그냥 네 가지로 예를 들어서 폴더합시다. 계속 악한 즐거움에서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좀 구름 잡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악한 즐거움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빼앗는 게으름이 악한 즐거움이에요.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빼앗는 게으름이 악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게으름은 누리세요. 자도 돼요. 누워있어도 돼요. 방바닥과 혼연일체가 돼도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오늘이 쉬는 날이라면 쉬세요. 쉬어도 되는 때는 쉬면 돼요. 어떤 게으름이 문제예요?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자는 게 문제예요. 오늘은 준비해야 되는데 자는 게 문제고 오늘은 움직여야 되는데 버티는 게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내가 그걸 하지 않은 결과들이 내가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결과들이 결국 부메랑으로 내 뒤통수를 칠 거 아니에요. 그땐 내가 더 피곤해지기 때문에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를 소비시키지 않는 게으름은 괜찮아요. 누리세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소비시키는 여러분 인생의 기회를 빼앗는 게으름은 악한 즐거움이에요. 지금 맥락이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악한 즐거움이라고 하면 굉장히 도덕성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아 저런 거 성적으로 되게 타락한 거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설교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악한 즐거움이 있어요. 뭐요? 여러분 생에 기회를 빼앗는 게으름이 악한 즐거움이에요. 왜요? 그게 여러분들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건 뭐예요? 이거 시간의 개념이라면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낭비. 이건 역량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엉뚱한 것에서 힘 다 쏟고 엉뚱한 것에 돈 다 쓰고 내가 정말 돈을 써야 될 때 못 쓰는 거 내가 정말 힘을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 이런 낭비가 악한 거죠. 내가 역량도 많고 힘도 많고 돈도 많아 그래서 아무데나 막 써도 또 남아 쓰세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쓰세요. 근데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막 쓰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거나 나누거나 준비해서 쓸 돈은 없다 그게 문제죠. 왜요? 그게 내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건 내 뒤통수를 치잖아요. 신나게 내가 안 써야 되는데가 다 쓰고 돈이 많으면 써도 되는 데지만 이게 왜 악이에요가 아니라 그거 좋죠. 쓰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가서 차 받고 오면 나한테 뭐라고 할래? 미쳤다고 할 거잖아. 근데 왜 여러분들한테 미쳤다고 안 해요? 그 돈을 쓰는 게 악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쓸 때가 아닌데 쓰는 걸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도 없으면서. 돈만 그래요? 역량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어진 역량이라는 게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역량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딴 데다 다 쓰면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다 먼저 쓰고 다른 데다 써야 돼요. 근데 다른 데다 다 쓰고 여기다 쓸 수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악한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게 얼마나 재밌어요. 게으름의 즐거움이 있어요. 즐겁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게으른 게 되게 즐거워요. 그 즐거움에 한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스스로의 기록을 갱신해 가잖아요. 12시간 잤다가 13시간 갔다가 14시간 잤다가 막 우와 대박 내 15시간 내가 깨지 않고 잤어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게으름의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낭비의 즐거움이 있어요. 허랑방탕에 사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잖아요. 내 뒤통수를 칠 뿐. 세 번째 뭡니까? 양심을 포기하게 하는 죄책의 즐거움이 있어요. 분명히 양심에 걸려요. 근데 그걸 누르고 해요. 즐거우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고요. 객관적으로 그게 맞고 틀리고 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은 내 양심이에요. 내가 알아. 이게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 그렇죠? 내가 알아요. 사람이 내 양심에 분명히 걸리는데 합리화로 내 양심을 마취시켜놓고 그 즐거움을 계속 누리잖아요. 그건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자기의 양심을 누르고 사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도덕성의 문제는 차지하고더라도. 자기 양심을 누르면서 움직이면요.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이건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자기가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내면의 건강이라는 건요.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내가 양심을 누르면서까지 무엇인가 하는 거. 그 양심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최소한 지금은 이러한 양심적 기준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누르면서 누리는 즐거움은 죄책의 즐거움입니다. 그거는 악한 즐거움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함부로 대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네 번째. 이게 마지막으로 합시다. 아,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럼 풀리게요? 안 풀리게요? 풀려요. 그 사람들이 뭐 괜히 그러는 줄 알아요? 그분들이 괜히 미쳐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줄 알아요? 과장님들 부장님들 괜히 자기 기분 나빠가면서 참고 막 내가 화내는 게 기분 나쁜데 참고 여러분들도 화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승질내면 지 기분이 풀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승질내면 기분이 풀립니다. 특별히 언제 누군가 나한테 함부로 대해서 받은 스트레스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진상짓을 했으면 내가 어디서 진상짓을 하면 풀려요. 그게. 거기 즐거움이 있다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즐거움이 거기 분명히 있어요. 거기 즐거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스스로를 보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안 그런 것처럼 해서 그렇지 사실 그러면서 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관계를 잡아먹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한 짓 생각 안 하고. 왜? 사람은 때린 거 기억 안 하잖아요. 내가 함부로 대했던 건 생각하지 않잖아. 그들이 날 함부로 대했던 것만 카운팅하고 항상 날 피해자 위치에 두고. 하지만 그 즐거움이 있어요. 왜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의 생을 잡아먹는 악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이거 갖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즐거울까 봐 싫어서? 여러분 행복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불태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함부로 대하며 즐거움을 대해서 내가 그 관계들을 불태우는 게 내 머리로 돌아와요. 내가 낭비하는 즐거움에 취해서 내 인생의 역량을 사라지게 한 게 내 머리로 돌아와요. 내가 게으른 즐거움에 취해서 내가 기회까지 잃어버린 건 내 머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양심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하는 게 내 머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방어하지 마세요. 그럼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거 고쳐야 돼요. 세 번째, 다리 연결은 끝나갑니다. 우리가 하는 제일 큰 오해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표현 다 뭘 전제합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건요. 내가 바르게 먹어야 될 하나님과의 재물, 하나님과의 음식, 하나님과의 나눔이 있는데 다른 나눔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상숭배 기본은 그거잖아요. 음행은 뭡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관계에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 맥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악한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악한 즐거움 외에는 내가 이 스트레스, 이 험한 세상, 이 고단함을 풀 방법이 없는데 그 악한 즐거움을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 선한 즐거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 선한 즐거움을 취하지 않고 악한 즐거움을 대체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악한 즐거움을 포기하면 즐거움 없이 사는 게 아니고요. 악한 즐거움을 선한 즐거움으로 대체해서 내가 그 선한 즐거움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삶에 긴장도가 있고 힘이 들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선한 즐거움으로 풀고 힘을 내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죠. 그렇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악한 즐거움을 놔봐요. 내 가운데 역량을 낭비하는 것과 내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 내가 타인을 공격하는 것과 내 양심의 선을 넘어서는 것과 그런 즐거움을 걷다가 놔봐요. 내가 그게 힘들어서 일로 왔어요. 근데 일로 왔는데 내가 기회를 낭비하고 역량을 낭비해서 해야 될 일이 잘 안 돼.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가 내 양심을 넘어서서 자존감이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가 사람들 함부로 해서 관계가 무너져.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럼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더 심각해져 있겠죠. 악순환 구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참고 그냥 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쉴 수 있는 선한 즐거움, 좋은 즐거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즐거움을 내가 선택하고 좋은 즐거움을 내가 누려야 그 좋은 즐거움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즐거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을 잘 해내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자극적인 관계나 취미를 가지고 내 내면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좋은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즐거움으로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쉼의 방식을 교체하라는 거지 쉬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쉼의 방식을 교체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설교가 고민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네요. 그렇죠? 간단한 설교인데. 악한 즐거움을 끊어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가 왜 악한 즐거움을 즐거워할까라고 우리 입장을 좀 고민해봤어요. 세 번째. 거기에 오해가 있다는 걸 살펴봤어요.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악한 즐거움 가운데 있는데 함께 여러분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장을 아시지만 여러분 있잖아 아셔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즐거움을 지적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좋은 즐거움으로 교체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할진데 왜 그 악한 즐거움을 붙잡고 버티십니까? 되게 피해자처럼 이것도 빼앗기면 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사람처럼 그럼 그러지 마세요. 그걸 걸어나오셔야 돼요. 걸어나오셔야 돼요. 결론의 첫 번째, 악한 즐거움을 잘라내려고 하십시오. 악한 즐거움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악한 즐거움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악한 즐거움을 해결하려고 하세요. 대부분은 내가 느끼는 악한 즐거움에 대해서 영적인 시간 속에서 아예 인지를 안 해버려요. 내가 안 보면 하나님도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약한 즐거움을. 두 번째.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코너에 몰지 마세요. 두아디라 교회 설교를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휴,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성실과 인내가 있는 교회, 대단한 교회였는데 아니 이세벨의 음행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유, 그런 거 있으면 뭐해. 믿음, 사랑 다 필요 없지. 이세벨의 음행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심한 교회네. 이게 사람들 반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감히. 두아디라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단점 하나가 있었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감히, 여러분 그렇게 평균치 높이고 자신 있어요? 열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내가 하나만 틀어지는 게 있으면 내 아홉이 부정되는데 자신 있어요? 그렇게 당당해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두아디라 교회를 가지고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게 문제니까, 아니 니 이세벨의 음행이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하나를 알아요. 열을 봐야 열을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 단점 하나 봤다고 해서, 그 교회 단점 하나 봤다고 해서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이러지 마세요. 똑같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좀 그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어떤 내적 논리를 쓰냐면, 내 장점 아홉 가지가 앞에 있고 내 단점 한 가지가 뒤에 있어요. 사람들이 내 단점을 모르지. 내 문제를 몰라요. 사람들이 내 아홉 가지를 칭찬해요. 그럼 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난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해요. 사실 난 이런 사람인데. 내 단점이 내 정의라고 생각해요. 내 단점이 내 본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한 가지 단점, 한두 가지 단점 정도 있겠죠. 그게 왜 없습니까, 우리한테? 왜 그걸 우리가 전시하고 다녀야 되죠? 있어요, 우리한테. 그 잘못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일곱, 여덟 가지 장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난 한심한 사람이야. 사실은 난 나쁜 사람이야. 내 이 단점을 알면 사람들이 날 다 비난하겠지. 그러니까 난 사실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그렇게 과장하고 극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여덟 가지 장점이 있지만 내가 한 가지 이런 단점이 있구나. 내가 아홉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나한테 이세벨의 이슈가 있구나. 내가 악한 즐거움을 즐거워하네. 아, 이건 내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내가 이것 말고 다른 즐거움을 찾지를 못하겠어. 내가 좀 알아가야 될 텐데. 이런 태도에 사람이 이걸 개선할 수 있지. 아, 사람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음 좋다고 사랑 좋다 사랑 많다고 하지만 사실 난 이세벨이고 나를 이런 게 아니,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코너로 밀어넣지 마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내 자신과 그 죄악이 동일시되잖아요.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죄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지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리하세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장점이 많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내 본모습이에요. 근데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한 큐에 해결 안 돼요. 한순간에 해결 안 돼요. 잘못된 즐거움의 습관은요, 절대 한순간에 해결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왜? 그게 숨구멍이기 때문에 그거 툭 빼면요, 비슷한 다른 무엇인가를 해요. 또 잘못된. 그러니까 뭐예요? 점진적으로 어떻게든 여러분들 선한 즐거움을 개발하셔서 그걸 잘 대처해내셔야 돼요. 대체해내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그냥 빼면 안 돼요. 다른 걸 넣어주면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꼭. 세 번째. 그러니까 선한 즐거움을 찾아다니십시오. 선한 즐거움을 찾아다니세요. 선한 즐거움을 열심히 찾아다니십시오. 소비적인 관계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찾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 어려운 날, 힘든 날, 어디 가서 액션 영화 다 때려 부시는 거 봐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햇살 아래 조용히 앉아는 게 스트레스가 더 많이 풀릴 수도 있어요. 찾아다니세요. 좋은 치유에, 좋은 스트레스에서 좋은 즐거움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 좋은 쉼. 그렇죠? 나를 사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계속 누워있는 것보다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집에 있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극적으로 막 심하게 놀지 않아도 내가 더 건강하게 여유 있게 힐링 여행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찾아다녀야 돼요. 어떤 쉼이 나한테 더 좋은지. 근데 오늘은 뭐 그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여러분, 은혜의 쉼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즐거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스트레스 풀어주지 않아요? 경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안에 있던 힘듦이 정말 날아가 버리지 않았나요? 내가 정말 은혜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만 그게 위로되고, 내가 굉장히 무서웠지만 용기가 생기고, 내가 저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는데 완전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해방감을 경험한 적 혹시 없으세요? 나 그 기도의 밤에, 그 말씀의 밤에 내가 여기서 막 얽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완전히 자유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은혜의 즐거움의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 은혜의 즐거움을 추구하세요. 그것만 추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건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지만 경건주의자가 되지 않더라도요, 은혜의 즐거움이 얼마나 우리가 한테 값진 건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즐거움이 내게 있으면요, 다른 즐거움이 이 정도로는 스트레스 해줄을 못해주기 때문에 더 이걸 우리가 붙잡게 돼요. 그렇죠?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슬픈 걸 경험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원고 주간이어서 너무 바빠서 운동을 하루도 안 갔어요. 운동을 하루도 안 가려고 했는데 수요일쯤 되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스트레칭을 해도 이게 안 풀려. 가서 무거운 거 들어야 풀려, 이게 어깨 굳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 몇 개 들고 겨우 풀려갖고 와서 다시 일했어요. 그래서 늙으면요,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땐요, 이거 뭐, 아, 나 몸매 좀 갖고 볼까 해서요, 두 달 안 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아, 뭐 귀찮아. 뭐, 그렇잖아요. 이게 미용처럼 이게 하려고 하면요, 그거 힘들고 바쁘면 못 해요. 좋으시겠어요. 근데 전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난 아마 계속 할 거야. 왜? 어깨가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뭐가 돼요? 이제 쉼이 되죠. 일이었는데.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즐거움에 도입하는 게 어렵다는 걸 저 인정해요. 은혜의 즐거움이 TV의 즐거움처럼 쉽게 오지 않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찾아 나와야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들여놓고 내가 좀 쏟아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은혜 즐거움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 맛을 보시면, 그게 얼마나 깊게 들어간지 아시면, 그게 얼마나 깊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지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힘이야말로 사실 우리가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상황이든 어떤 스트레스 강도에 있건 사실 그 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즐거움을 지키세요. 그걸 쉽게 악한 즐거움으로 대처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나아진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들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좋은 걸 지키세요.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 옆에 두세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악한 건 잘라버리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즐거움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칩시다. 우린 힘들어. 그치? 우린 힘들어요. 그게 우리 기본이. 거기서부터 엇갈리는 거예요, 지금. 우린 힘들어요, 지금. 힘든 사람한테 사소한 즐거움 하나를 뺏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저항감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세대 사람들보다 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더 완고하고 더 완악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난 여러분들이 특별히 완악한 세대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가 않아. 특별히 힘든 세대야. 그래서 작은 즐거움을 뺏으려고 하면 되게 버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세요. 그 즐거움 여러분들 불태울 수도 있으니까. 그 위험한 장난이에요. 재밌지만 큰일 날 수 있어요. 노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힘들게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전한 즐거움, 더 깊은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오늘 꼭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또 저 설교구나 그러지 마시고 전 이 중에 몇몇 분에게는 탁 기억나는 거 있다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악한 즐거움 탁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하고 뭐 그러고 사실 뭐 어쩌고 탁 떠오른 거 그거 맞아요. 오해 아니세요. 에이 이거 아니겠지. 맞아요. 이 설교를 듣고 지금 탁 떠오르면 그거야. 그리고 해결합시다. 악한 즐거움 해결합시다. 그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 깊은 즐거움으로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했던 그 일들이 그 악한 즐거움 하나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한번 돌아봐 주세요. 불 꺼주시고요. 없는 분들은 축하드려요. 없는 사람도 있겠죠. 없는데 어느 정도 세속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이게 뭐 악한 거 아닌가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불태우는 악한 즐거움이 없는지 사실 그것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의 기회를 막는 게으름 인생의 역량을 사라지게 하는 낭비 사람들을 상처 주면서 즐거워하는 것 내 양심을 넘어서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떠오르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난 이렇게 즐거워야 돼 난 이렇게 쉬어야 돼 이건 당연한 건데 라고 하지 마시고 아버지 나에게 새로운 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사실 이제 더 이상 쉬어지지도 못하면서 이럽니다 나에게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쉼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깊은 쉼을 구하시면서 이제는 해봐야 재밌지도 않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약한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즐거움 속에서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시고 매달리시면서 함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제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는 사실 이 힘듦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것조차 빼앗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 즐거움을 부여잡고 이 즐거움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제가 지금 가장 필요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기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기쁨을 내게 주시면 내 이 삶의 현장에서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헛된 즐거움을 붙잡는 걸 놓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즐거움을 구하겠사오니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삶 가운데 그 즐거움을 허락하심을 알며 어제까지 내게 되게 붙잡아져 있던 내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던 그 즐거움이 노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한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회개하여 구원받아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